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이제 1장부터 살피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 이 성경을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서 쭉 살펴가고 있는데요.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간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가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이제 각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이 어떻게 해서 언제 누구로 말미암아 왜 적혀졌는지를 먼저 알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는 계속 이렇게 각 권마다 이 성경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적었는가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감에 있어서 혹시 장애가 되거나 방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강단을 통해 나눠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주간에 맞는 본문에 맞춰서 계속 이제 돌아가셔서 성경을 읽어갈 때 그 성경을 읽어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막히지 않고 읽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시다가 혹시 어렵거나 뭐 힘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물론 이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또 참고하셔도 되고요. 또 우리 셀 속에 나와서 같이 물어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저에게도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성경은 처음부터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다른 어떤 뭐 과도한 해석이나 또 그런 게 아니라 좀 여러분 스스로가 읽어가면서 진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살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와서 좋은 것 듣고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강단이나 또 여러분이나 같이 수고하고 협력해서 이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심을 수 있는 그 일들을 함께 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선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이 개괄적인 부분들을 또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들은 대로 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뭐 보통 이렇게 성경을 살펴가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본문을 두고 그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해가는데 오히려 저희는 그것보다는 더 큰 설교들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본문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그 본문들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이제 서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성경 전체에 대한 습과 그리고 이제 성경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갈 구약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과 이 부분들을 나누어서 이 숲을 그리고 스트럭처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창세기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본래 이제 구약 성경의 그 각 책에는 특별히 제목이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냥 각 책의 그 첫머리에 나오는 단어를 따서 그 책의 이름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보통 이제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한글 같이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그렇게 읽어가고 써가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어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걸 보면 베레시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단어를 따서 이거를 베레시트다, 창세기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뭐 특별히 다른 어떤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근데 그 뜻은 이 비기닝, 시작, 기원 이런 의미를 말하는 그 단어가 이 베레시트라는 거, 그게 이제 유대인 성경의 창세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BC 한 250년경에 이 헬라 제국의 그 한 그 갈래였던 이집트의 그 톨레미 2세가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자기들이 만든 그 그릭 도시 그 도서관에 이 아주 좋은 책들 세계적으로 좋은 책들을 소장하려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아주 귀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이제 그 도서관에 보관을 하려고 그 이스라엘 쪽에 이제 협조를 얻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뭐 각 지파에 뭐 6명씩. 그래서 총 72명의 유대학자들에 의해서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 그게 이제 70인역이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부르거든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70인역은 성경 본문 연구에 있어서 사실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저희들에겐. 그래서 이 70인역에서는 이 창세기의 명칭을 게네시오스 이렇게 불렀는데 이건 창세기 2장 4절에 이렇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그거를 뭐 제네레이션 또는 어카운트 이렇게 좀 번역을 했는데 이거에서 그대로 가져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렀고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 그대로 제니시스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그대로 그 말을 번역해서 그냥 창세기다 그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이 창세기가 이런 이름으로 이제 읽혀지는데 그럼 언제 누가 적었는가 이걸 보면 일단 창세기의 저자는 가장 유력한 뭐 후보로선 모세죠. 이게 구약 성경에 있어서나 신약 성경에 있어서나 그 성경에 나오는 각 그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것을 모세가 저작한 거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적인 증거만을 가지고도 일단 모세가 이 창세기로 시작하는 이 모세오경의 그 이 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도 살폈던 것처럼 이 창세기를 보통 토라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첫 부분 이 율법서 다섯 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성경 중에 이 다섯 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사실 이거 이 모세오경 때문에 이 토라 때문에 많은 탈무드라든가 여러 가지 해석서들도 나오는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뭐 이것은 이 모세가 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긴 합니다만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율법서, 율법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이거를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편의상 우리가 이제 이것을 모세가 적었다 이 다섯 권의 책이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세오경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란 말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아마 빨라도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난 다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그 이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생겨난 말. 그들이 이제 나라를 갖고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도를 모르고 마음을 모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망한 후회가 돼서야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고 그리고 성경들을 수집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아마 그때 그렇게 불려진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 아무도 모세오경이다 그런 말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서의 저자가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이렇게 크게 그냥 모세가 적은 거로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연구해 가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성경을 보면 이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거는 뭐 성경 자체가 그 근거로 봐서 틀림없이 모세가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의 경우는 모세가 썼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민수기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가 작자고 저자라면 자기 입장에서 써야 되는데 이 민수기는 모세를 3인칭으로 보고 이렇게 쓰는 것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같은 경우를 보면 이사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런 얘기를 모세가 스스로 적었겠습니까? 좀 되게 애매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뭔가 제 3자 입장에서 그렇게 적은 것인지 아니면 3자가 적은 것인지 좀 의혹을 가게 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고요. 또 21장 14절 같은 경우도 이 기록들이 이 몇몇 갖고 온 것들이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을 참고해서 적었다라는 말도 나와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볼 때 민수기도 모세보다는 뭐 상당히 후대에 기록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이제 창세기나 뭐 민수기가 그런 부류에 속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구약 성경들 중에는 그 저자를 알 수 없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사기, 뭐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이건 역사서처럼 적혀져 있어서 누가 적었다라는 그런 글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에스더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욥기 같은 경우도 누가 적었는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시편도 보면은 작자가 있는 그런 시들도 있고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시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모든 부류의 책들로 분명한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그런 건데 창세기의 경우 이제 모세오경, 토라의 관계성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피면서 생각해 봤던 것처럼 신의 산 언약의 주체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이 창세기가 적혀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신의 산에서 하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해 줄 때 그 말씀하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교육을 해야 됐을 거라는 거죠. 이런 역사적 정황을 봐서 이 창세기는 분명히 그렇게 이제 이 성경으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개연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창세기 안에는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거룩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볼 때는 그냥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 같은데 사실은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 그 안에 현재 성경 안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그런 모든 신학적인 주제와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들이 이 창세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그 이 역사 속에 나오는 모든 진리, 마지막에 심지어 이 말세의 심판까지 이게 다 지금 사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안에는 영원불변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 성경 자체가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누가 적었기 때문에 성경이다가 아니라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는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진리로 믿는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창세기 안에는 그럼 어떤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너무나 많은 핵심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냥 네 가지만 먼저 살펴보면 창세기는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계약을 맺는 이분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기 위한 것. 그래서 그분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심판하셨던 분이시고 그러나 또다시 범죄했을 때 그들을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제 시작하시고 바벨론을 통해 이제 나라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언어가 다 나눠지게 하셨던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만나셔서 그를 통해서 이 열방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족속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사용하려고 하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책. 그러니까 그것을 소개하는 책이 창세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거기도 신의 산에 도착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려고 들었던 책이 창세기라면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에 왔을 때 나를 구원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그 책이 바로 창세기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이 땅에서 했던 사역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쳐 주신 것만 내가 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에게 계시하여 이 땅에서 뭔가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다면 그게 바로 창세기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보면은 이제 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이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상상하는 신을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확고하게 바르게 알아서 이렇게 우리가 오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다 자기의 상상과 자기의 기대에 맞아서 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서 아,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걸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교회는 계속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뭔가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도 너무 열심이었습니다. 열심히 행했는데 그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라는 거죠. 너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그 지극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것, 하나님이 계시하여 준 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 열정과 감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를 좀 심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다고 선지자들이 막 질책을 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열심과 그런 수고와 그런 열정들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이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를 창조하시며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 뜻하셨던 것들을 아는 거,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 그거는 바로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뭔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난 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그 홍해를 건너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아는 거. 이게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교회 와서 그냥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나의 어려움을 구원해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회복해 주신 그 감격 때문에 뭐 헌금을 내고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렇게 나를 이렇게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게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알면 그 다음에 열매로서 나오는 게 헌신이요, 헌금이요, 사랑이요, 나눔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른 상태에서 그냥 그런 분위기와 느낌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섬김이 힘들고 헌금이 힘들고 헌신이 힘들고 다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이 예배에 모이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식어져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 자꾸 부담스러워지고 버거워진다면은 분명히 그건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고 또는 분명히 알았는데 또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잊어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 이건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그게 바로 창세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창세기를 통해 우리 인간의 존재와 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안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찾고 싶어하는 자신의 뿌리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바른 가치관과 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계속 뭐 페미니즘부터 해가지고 많은 지금 사회에서 이슈들이 돼요. 결국 뭡니까? 존중받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이분의 진정한 이 뜻을 알아야만 그냥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뿌리를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려서 그 버려진 고아들 같은 경우도 입양된 가정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나면 항상 자기의 뿌리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게 확장된다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들의 시작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 생기고 그래서 종교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과학을 통해서 인류의 존재의 뿌리를 찾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창조의 주제를 다니면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진화론도 결국 뭐예요? 인간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그 뿌리로부터 나온 세계관과 인간이 그냥 어디 수프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무슨 박테리에서 나왔거나 이렇게 해서 달아간 인간 그런 세계관, 진화론적 세계관들이 만들어낸 삶의 결과는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달하고 뭐 인권이 존중받는 법이 있는 사회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뭔가 처참한 인생이 되는 이유들은 왜 그러느냐? 바로 처음부터 뿌리 박혀 있는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창조적 세계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 안에서. 그래서 뭐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과학, 뭐 어떤 생물학에도 성경처럼 분명하게 그 사람의 시작을 딱 말해주는 데가 없어요. 뭐 불교나 유교 같은 데도 창세기가 없죠. 다시 말하면 뿌리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의 근원의 뿌리를 찾으려고 평생 뭐를 해야 이 사람들이 고행하잖아요. 고행해. 돌고 도는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다 하다못해서 이제 윤회 세상까지 만들어서 사람은 영원히 돌고 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오직 기독교의 이 창세기만이 인류의 시작과 끝, 그리고 인류의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세계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관도 없고 가치관도 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는 거죠. 성경의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그런 세계관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인정하는 그런 세계관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모든 것은 진화론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적자 생존, 생존 경쟁, 약육강식의 원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면. 그러니까 뭐 강한 자가 살아남느냐, 살아남는 자가 강하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다 그런 얘기들이 온전한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 나오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인간관, 올바른 가치관을 수립하려면 올바른 여성관 이런 걸 수립하려면 이 성경의 창세기, 이 창세기를 통해서 좀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바르게 살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창세기를 제대로 모르면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자로 오셔야 했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 지금 우리 신약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 사람 누구나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어서 여기 와 있는데 사실은 이 창세기를 제대로 모르면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라면 창세기에 나오는 사실 초기 이야기들은 좀 빼버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을 해버려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것들을 뭐 넣고 싶지는 않겠죠. 당신이 창조한 사람이 자신을 거부하고 그의 자녀들은 뭐 서로 죽이고 이런 얘기. 그 얼핏 보면은 하나님의 실패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게 창세기의 이야기고 인류의 시작입니다. 누가 이런 실패와 황당한 이야기를 종교 경전에 그것도 제일 처음에 딱 넣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창세기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또한 인간인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처한 죽음의 상태, 처음부터 실패한 이 실패의 삶이 어떨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필요성을 비로소 알게 하는 책이 창세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말하는 에덴 동산에서의 영적인 죽음의 의미와 그 상태를 알지 못하고서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이 그저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나는 의롭다고 생각지 않으니까 그런 윤리적인 죄나 뭐 이렇게 양심적인 것에 이렇게 마음이 찝찝한 그런 거를 씻어내는 그런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창세기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보는 경우는 대부분 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마음 찝찝한 때떨이 정도, 때털어내는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영원한 죽음을 돌이키는 생명이 아니라 복을 받는 것에 장애가 되는 마음 불편한 것들을 이렇게 털어 없애버리는 정도로만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신앙의 기초도 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이 시작에서의 실패와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이 구약은 그냥 오래된 무슨 얘기 이렇게 그냥 제껴버리고 그저 그냥 신약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그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런 것들이 자꾸 흔들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잘 몰라서가 아니라 창세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고 저쪽에 벌어놓고 여기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하니까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죄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 그 사탄이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결국 주창하는 게 뭡니까? 너도 하나님이다. 너도 신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의 그 짓거리가 지금까지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의 이 사건과 그 의도를 모르면 오늘날 죄악의 개념조차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뭐 이런 죄악된 것들이 아주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성경을 알아서 바른 세계관에 입각한 외침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에요. 뭐 지난주에는 어떤 여성 그 인권 하시는 분들이 그 페이스북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상반신을 그대로 올린 사진을 지워버렸다. 그리고 1개월 동안 뭐 사용 정지를 먹였다. 그래서 페이스북 저기 한국 본사에 가서 다 그냥 옷을 벗고 막 항의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 주장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라는 거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으로 존중받을 그 가치에 대한 것들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셨지만 신을 만든 건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지만 피조물일 뿐이에요.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 때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망각할 때 우리의 존재가 누군지를 망각할 때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창세기가 보여주는 죄의 결과는 그냥 쏘리, 미안해 이렇게 말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중을 지금 날아가고 있는 이 비행기가 이 여객기가 가다가 문을 열 수는 있겠죠. 예? 비행기가 지금 하늘을 날아가는데 비행기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 결과 엄청난 공기 압력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에는 다 땅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서 문 열어놓고 아우 쏘리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는 그런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의 단절이었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냥 아 미안해 아이 그 나 보지 말자 뭐 아이 그 보 나 보지 마 나도 너 안 볼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길의 끝은 아무리 지금 과정이 화려하고 뭐 별 좋은 것들이 다 있는지 모르지만 그 끝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죽음,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이런 거죠. 태평양 한가운데 아주 멋진 크루즈 선이 막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방향키가 없어요. 어디로 가구는 있는데 이걸 조종하는 방향키가 없는 거예요. 뭐 거기 안에 있는 동안은 뭐 아주 좋은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아주 즐기는 것 같지만 결국 언젠가 그것도 유한하여 마무리가 될 거고 거기서 끝나게 될 거고 근데 가는 이 방향은 자기 마음대로고 그럼 결국 뭐예요? 크루즈선이 아니라 아주 화려한 그냥 이 저 뭐라 그래요? 그냥 표류하는 배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의 그래서 힘으로 뭐 열심히 하면 뭐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겠다, 뭐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겠다, 뭐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 어떻게 화려한 말을 하더라도 결국 방향키가 없는 크루즈선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에너지도 한계가 있고 음식도 한계가 있고 이제 물도 지금 담수 이 지구 갖고 있는 담수 이 물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래요. 다행히 뭐 제가 죽을 때까지는 그 물 걱정이 별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의 후대 한 2세대 3세대만 가면 이제 이 식량 이런 과학의 시대에 이제 식량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예? 방향키가 없는 거예요. 지금 좋다고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서 뭐 우리가 국가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고 뭐 철학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켜가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만든 우리의 이 창조의 모습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떨어진 이 길, 이 죽음을 향한 이 길의 과정은 아무튼 화려하고 뭐 최고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 끝은 지옥과 연결된 길이라는 거. 이게 성경이 지금 창세기를 모르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처한 우리의 상태는 누구의 힘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 스스로 이 길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지구 안에서 구원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속한 구원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구원자, 하늘에서 손을 내미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확실하게 그렇게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갈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저거 완전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를 바르게 알면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셨구나라는 걸 알고 그럼 이분이 말하는 하나하나가 들려오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창세기를 알고 우리의 상황을 알면 아멘이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창세기를 모르면 저거 바보야 저거? 이렇게 가게 되죠. 이건 누군가가 교만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 이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인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예요. 어떤 종교의 성인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처한 이 환경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구원의 방법 외에는 아무 누구도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사람은 종교를 만들고 이단을 만들고 철학과 과학을 앞세워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사람은요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의 길로 간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이상하게 한국에는 유별스럽게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뭐 자기가 예수님이다, 지가 성령이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 어떻게 말을 잘 꼬아가지고 아무튼 자기가 거기 싹 꿰차고 들어간 사람이면 한국엔 대박 많아요. 천부교라는 게 예전에 있었는데 이름도 저하고 똑같아. 태선이야.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그랬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성령님이 됐던 사람이거든. 이런 이름을 썼다는 게 정말 나는 싫은데 아무튼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가르쳤던 그 영생교가 있었어요. 조희성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죽었고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지금도 그건 좀 인터넷 잘못 찾으면 여기 꼭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안상홍이라는 데. 이 사람도 죽었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이번에는 또 자기가 어머니가 돼가지고 아무튼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해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전체적인 것으로 이걸 알지 못하면 거기 빨려 들어간 사람 많아요. 그 몇십만이 된다니까요. 그 통일교를 만들었던 문선명 같은 사람도 결국 죽었죠. 지금 아들끼리 서로 막 자기가 이거다 그러고 막 그 지금 통일교 담당한 사람은 무기를 모으고 있다네요. 막 미국에서. 아무튼 이상한 짓들 많이 한다니까요. 신천지 경우도 지금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뭐 장례를 위해서 가묘를 먼저 만들어 놨다는데 원래 자기는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자기를 성령이라고 하면서 다 죽습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뭐라는 거예요? 그 죽음 후에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런 것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처한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상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양심에 좀 이렇게 찝찝한 것을 치우는 그런 때밀이 정도만 아는 거죠. 자기 원하는 거를 또 이룰 수 있는 신이야. 어떤 사람은 그냥 다른 신을 믿고 누구는 저런 신을 믿고 근데 우리는 뭐 예수라는 신을 믿는다. 이런 정도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신앙을 가질 때 가장 먼저 바르게 살펴야 되는 게 뭐냐? 무슨 신학과 논리와 이런 것 이전에 창세기를 통해서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웃기고 있네.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아멘이 나오고 그 단 한 구절이 이 세상의 진화론이 지금 150년, 200년을 주장해도 되지 않는 그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믿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죄인됨의 참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냥 우상의 한 종류로 취급하고 그냥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나는 종교 생활하고 있다. 그런 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가 말하는 인간의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알아요. 창세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과 어떻게 교통하시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신데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전능한 힘과 능력으로 막 사람의 인생이나 인간사회를 막 당신 마음대로 조작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을 봤더니 순 흙으로 먼지로 만들었는 이 아무것도 아는 존재인데 그 창조한 사람들에게 인격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의 사건, 그 이후에 벌어졌던 첫 살인 사건, 인류가 타락하며 결국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의 멸망을 막는 사건, 근데 그 심판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을 통해 구원의 사건, 인류가 번성하고 또 타락해서 만든 이 바벨탄 사건, 그래서 언어가 나뉘고 각 민족들로 분산되는 역사들, 이걸 하나씩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 하나님인데 왜 저거 저렇게 하시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부딪히고 궁금증이 생긴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지금 뭔가를 성경에서 말씀해준 계시대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잘 알아가야 됩니다. 전지전능한 힘으로 사람과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게 아니라 자유지를 가진 이 존재들로 만드시고 인정해 주셔서 결국 그들이 선택해서 망가지는 역사 속에서도 얼핏 보면 뭐 무능해 보이는 신처럼 보일 정도가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며 그러나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인격을 가진 자들, 자유지를 가진 자들을 설득하고 부탁하고 눈물을 흘려서 다시 되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면요. 무조건 신은 어떻게 돼요? 전능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 계시다며. 하나님인데 왜 세상에 있다고야.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답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인이라고 해도 교회를 나와도 이런 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교회 생활이, 그들의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냥 세상하고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시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모든 게 꽝인 거예요. 그런 마음, 그 답답한 마음, 그 애타는 마음, 그 하나님의 눈물이 보여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이해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심은 전혀 딴 데가 있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늘 찾는.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지고 믿지 못하는 이유들이 다 보면 다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신이라고 하면 전지전능하고 능력 있는 존재, 불가능이 없는 그런 존재로만 아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신이 그렇게 초월적인 존재로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이 사람과 뭐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잘못된 길을 갈 때 막 가슴 아파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안 돌아오니까 안타까움에 울고 슬퍼하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선악과를 먹는 사건에서부터 단지 하나님을 전능한 신으로만 간주를 하니까 신이 그것도 몰랐냐? 알면서 그런 짓을 하냐? 그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참남하는 얘기들을, 조롱하는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합니다. 창세기부터 보면 얘기가 사건이 빨리빨리 전개가 되거든요. 창세기 안에 20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은 참 하나님의 눈물, 안타까움, 쩔쩔매는 하나님의 그 그러함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 하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무슨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이 신인데 인간을 왜 이렇게 대하시는지 그 얘기를 안 하셔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을 마구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인격으로 대해주신다는 사실, 이게 창세기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창세기 안에 다 있어요. 시가서는 하나님의 온 일생을 더불어 살아온 그런 사람들,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오랜 신앙생활 속에 그렇게 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지금처럼 막 반항하고 하나님 계신데 왜 날 안 도와줘요? 막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바닥 딱 쳤을 때는 아, 이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막 그런 얘기가 시가서라고 그랬잖아요. 성문서에 나오는 그런 얘기.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런 고백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편 103편 이걸 다윗의 시로 보는데 이걸 잠깐 좀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 시를 누가 적었든 분명한 건 뭡니까? 인생의 긴 시간을 걸어서 그 저자가 이것을 적은 저자가 인생의 여러 가지를 겪은 거예요. 죄도 져봤고 방황도 해봤고 반항도 해봤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 것 같은 막 그런 짓도 막 저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저지른 죄악만큼 그래서 뭔가 복수를 할 줄 알았는데 봤더니 어떤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돌아보니까 오랫동안 참아주셨고 인내해 주셨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나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서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편의 고백을 볼 때 우리는 그냥 단순간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요. 지금 답답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통곡과 때로는 하나님과 분노와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길이라면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막 이 나라가 확 뒤집어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저런 문제가 확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이 창세기와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를 알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짓들은 하지 않게 되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우리는 무릎을 꿇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무슨 마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그렇게 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가운데 우리가 방황과 또 회개를 거듭하면서 하루하루 주 안에서 서고자 하는 인생들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내가 바닥을 칠 수 있죠. 때로는 반항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사탄과 손잡고 동역하는 사탄과 손잡고 그냥 지옥까지 가는 그런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히 돌아와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길에 서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긴 인생을 흘러야 우리의 작은 시야와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거대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른들을 우리가 존경할 필요가 있어요. 선배들을 존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어찌 살았던 어떤 결을 갖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만 했다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나이를 먹었는데도 여전히 애기처럼 뭐 그냥 초등학생처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이런 건 의미가 없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인생을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 길을 걸었다면 대체로 이 연배 있는 사람들, 그죠? 흰 머리 앞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좀 고개를 숙여라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한 힘으로 마음대로 사람과 역사를 막 주무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각과 한계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소중히 여겨주셔서 전능하신 신이시지만 나를 창조하신 분이지만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과 한계 속에서 그 제약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이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전능한 존재라고만 아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저 들에 피는 풀과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아시면서도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속히 하고 자신이 성질대로 마구 행하는 그런 존재, 그게 무슨 신인 줄 아죠. 슈퍼맨처럼 또 무슨 뭐 스파이더맨처럼 아무튼 막 속이 시원하도록 그냥 막 다 때려부시고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확 뒤집어 엎는 그런 게 신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도 이런 영웅영화 같은 게 자꾸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자신의 비위를 맞춰서 제사상이나 재물을 다 갖다 바쳐주면 신이 너무 좋아서 희희죽거리는 그런 뭐 줄까? 뭐 이런 그런 게 아닙니다. 창세기를 제대로 보면 창세기로 시작되는 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당신 스스로 제약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해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사랑과 인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힘과 능력으로만 만나려고 하면 그 미신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으로 인격으로 만나고 하면 그때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배워서 어떤 종교적인 공식을 따라 살면 이런 복을 받고 저런 복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에 인격적으로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만나려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찾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종교적 재단이나 교회당 건물에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땅과 하늘과 바다의 온갖 놀라운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사람을 위해 주시고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시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서 능력과 힘으로 사람을 협박하고 제어하고 제단에 재물을 바치고 얼마나 많이 바치냐, 얼마나 정성으로 바치냐,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을 기뻐하는 그런 잡신이 아니에요. 잡귀, 그런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동행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은 하나의 그냥 종교 경전이 돼서 속박이 되고 지키냐 그렇지 않냐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냐 저렇게 하면 구원 받냐 이런 구원의 무슨 방법을 찾는 것 같고 뭐 잘하면 복주고 뭐 못하면 저주하고 뭐 이런 율법주의나 이단 사이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중요한 진리들을 온전히 알게 합니다. 지금은 네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기 잘 보면 창세기 전체 안에 삼위일체의 모습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구원되는가 하는 구원의 모습. 우리가 늘 나중에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로 온다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마지막 이 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게 창세기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얼마나 원하시는가. 그게 꼭 신의 산이 아니라 창세기에도 있다고요. 기도의 중요성도 이 창세기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인가 하는 것도 이 성경의 이 창세기가 말해주고 그리고 장차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 그게 누군가도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도 말하고 그래서 종국사적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에 결국은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다 이런 얘기 이 세상의 시작과 과정과 그 끝을 알 수 있는 모든 이 성경의 진리들이 창세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과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창세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셔서 그래서 적게 하신 하나님이 저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그림이 결국 성경을 보면 다 이루어져 가거나 이루어졌거나 하는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창세기에 대한 바른 교육, 이 교육에 실패하면 인류와 모든 사회는 손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존귀한 사람을 만들어서 사명과 목적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요즘 어떻게 말합니까? 인간은 동물에 불과해요. 그리고 저절로 생겨났답니다. 저절로 없어지는 거품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 인본주의적이고 진화론적 주장을 하니까 결국 그 삶의 끝이 어디로 가요? 아무리 뭘 해도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무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허무하다 보니까 살 이유가 없어서 막 죽어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비한 방법으로 뭔가 또 자꾸 이게 막 악순환이 계속 도는, 그래서 모든 삶의 규범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창조론적 세계관이 아닌 진화론적 세계관의 결과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인본주의 진화론이 인간의 존엄성을 동물의 수준으로 완전히 끌어내리는 바람에 결국 이런 가치에서 가정도 소용이 없고, 남녀간의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것도 필요 없고, 뭐 혼전 동거도 괜찮고 동성애도 괜찮고, 오늘날 사회와 가정이 막 스스로 물어내듯 아주 법은 아주 더 높게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 바닥은 다 무너져요. 다 모든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사회가 무너지고 모든 규범이 무너지고 우리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사탄처럼 행동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교육의 실패인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교육의 실패는 인본주의, 이기주의, 탐욕주의, 생명경시, 허무주의 등을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자, 창세기 안에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이 처음 이 시작을 좀 신앙의 기초를 좀 바르게 든든하게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주제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성찬식 함께 나누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